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들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성경부 시간에 구역장님들도 많이 오셨지요. 구역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들 갈급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밀당을 잘하는 것입니다. 밀당이란 밀고 당긴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 연애를 잘한다고 하는 소위 그 선수들을 보면 이 밀당의 대가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잡아당겼다가 놓아주는가 하면 놓아주는가 싶다가도 다시 긴장하게 만드는 이러한 그 심리전에 탁월한 사람이 연애를 잘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밀당을 잘하고 연애 심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혼을 한다는 건 아니니까 우리 미혼 청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밀당을 잘 해야 한다는 건 즉 성경을 개괄적으로 폭넓게 읽어야 할 때가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아주 세밀하게 읽어야 할 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교우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의 그 화면에서 화면을 크게 해서 자세히 보기도 하지만 또 줄여서 전체를 볼 때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를 공부한다고 할 때 여호수아서를 통째로 전체를 읽으면서 공부하면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구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각 에피소드들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서 각 장의 의미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전체를 다시 개관하게 되면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밀어서 보기도 하고 반대로 당겨서 세밀하게 보기도 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할 때 몇몇 구절들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렇게 우리는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 1절을 우리 한번 당겨서 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는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제가 교우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절 첫 부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을 비롯해서 그 이전의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여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 부분과 이르시되 이 낱말을 따로 떼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드릴 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때 어떤 목사님이 자신은 신학대학원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니까 그 뒤에 자기 소개를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신학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그렇게 셀프디스를 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단 한 번도 새가족 환영회 때 제 입으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또는 교회 학교 때 우리가 배워왔고 또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기본 자세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기도할 때 왜 두 손을 모으는지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기도의 대상을 향해 신뢰와 충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두 손을 모으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는 것이라고 배우긴 했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기도하신 주님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기도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 프로시코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다라를 의미하는 레고 동사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표현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신학적 메시지를 담아서 이 단어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표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이르시되 이 표현은 우리가 주님의 삶과 기도를 이해하는,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주님은 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의 기자가 왜 기도하다라는 동사 대신 말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기도를 표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질문은 쉽지만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십시다. 우리 교우님들은 하늘을 좋아하시지요. 저도 하늘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색을 참 좋아해 왔습니다. 하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전임 교육자로 이 양화신에 왔을 때가 2006년 겨울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저는 양화진의 겨울을 7번 보냈습니다. 양화진은 사계절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제가 양화진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 양화진의 그 풍경 중에 하나는 그 차가운 겨울날 해가 떨어지고 난 뒤 그 이후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이 양화진 언덕의 그림입니다. 어떤 때는 그 홀로 떠 있는 그 초승달이 차가운 겨울 하늘에 고즈넉함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한국의 가을 하늘은 그 여름에 습하고 무더운 하늘에 비해서 청명하고 풍성한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의 가을 하늘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을 하늘의 풍성함보다는 덜하지만 그 차디찬 겨울의 그 시리고 투명한 하늘빛이 저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명한 하늘 겨울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제 스스로 경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떠한 자세로 사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지방은 그 지중해의 그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연중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청명한 하늘을 보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머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주님과 숙식을 같이 하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자신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증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과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죄로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 곁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면 그 광경으로 인해 공포에 질려서라도 스승의 가르침이나 발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바로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증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사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메아리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능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온 우주가 펼쳐지고 말씀하신 대로 땅과 하늘이 생겨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모든 생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목격했던, 자신이 손으로 만졌던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한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모순이며 또 이율배반입니까?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먼지에 불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마치 온 인류가 쌓아놓은 이 방대한 지식을 A4 용지 한 장에 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온 우주를 만들고 거기에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는 일보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이재철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 자신의 병증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설교 시간에 인생을 생로병사로 요약하셨습니다. 생, 태어나서, 로, 나이 들고, 병, 병들고, 사,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는 이 사람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람들 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온전히 사람이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체휼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십시다. 어떤 전도 유망한 청년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두 팔은 물론 두 다리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루아침에 전도 유망했던 자신의 미래를 그 사고로 인해서 통째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신체가 온전할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책을 읽는 것은 물론 식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용변을 보는 것조차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이 청년이 사고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survival, 살아남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용변을 해결하고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이 청년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미션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 이상의 그보다 훨씬 더한 핸디캡을 지니게 되었음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행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 속에서 주님은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사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친히 증명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기억하십시다. 우리 사람은 흙입니다. 흙이기에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은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그 흙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프로시코마이 대신에 레고라는 동사, 말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아빠이신 하나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남자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고요. 둘째는 6살입니다. 대개 그 집안의 둘째가 그러하듯 첫째는 성품이 좀 어집니다. 둘째는 때를 잘 씁니다. 가끔 이제 짜증과 고성이 섞인 말로 엄마 쉬말했단 말이야. 엄마 목이 마르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는 예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일아, 짜증내지 말고 울지 말고 예쁜 말로 엄마 심하려워요. 엄마 목말라요 라고 말해야지 라고 타이릅니다. 요한은 자칫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정의를 내고 말하다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도 또 고성으로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께서 평소에 보여주신 기도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드린 것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삶, 다시 말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삶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사신 것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크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덧입는 자세로 삶을 사셨고 또 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셨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종종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운동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선수가 4년 동안 열심히 각고의 노력 끝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가 단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겠습니까? 물론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자신을 훈련하고 연마해서 금메달을 딴 그 선수의 노고는 치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딴 그 순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한다면 그 선수는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 도대체 몇 번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TV를 통해서 그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보고 열광하는 우리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앙인들은 자녀들에게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법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그 영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구절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의 순간순간 하늘을 우르르 보며 영원하신 하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그 일들을 차근차근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순종이란 한두 번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시내라 저것 좀 갖다 줄래? 라고 했을 때 그거 갖다 줬다고 해서 그걸 순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순종이란 우리 삶의 자세와 방향을 의미합니다. 나의 온 마음으로, 나의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 순종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온 마음으로 하늘의 아버지를 따라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온 마음으로 하늘의 아버지를 따라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5절을 보십시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계셨고 또 하나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아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온전히 이해하셨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그 아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님께서 발을 디디고 계시는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셨습니다. 온전한 순종. 바로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이겠습니까? 6절과 8절이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절에서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인간의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찌든 채로 무한히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겠습니까? 그것은 차라리 영원한 고통이자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의 회복,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처형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죄에 갇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 주님을 믿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6장으로 잠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16장에 와서 비로소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16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기쁨에 충만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주님은 이 고백 이후에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이 언젠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초석이 될 것임을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연약한 믿음이 있어 주님은 비로소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노라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최고조로 빛나는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 아님을 말입니다. 제가 모 합창단의 시무 예배 때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그때 그 합창단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조명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악을 아름답게 구현하기 위해 지하 연습실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연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은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는 합창단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점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묵히 지키며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풍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봄 햇살처럼 따사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흘길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밀어서 조금 더 멀리서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셨기에 주님은 철저히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 순종의 끝이 십자가 위에서의 비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님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또 내 삶을 또 다른 생명을 위한 통로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죄에 빠진 사람들을 얻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이 땅이 세상의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던 우리에게 하늘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위에 소망이 없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랑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